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66편은 찬양시이자 감사의 시로서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다른 이들을 초청하는 시입니다. 오늘은 시편 66편의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로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여기서 만민은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송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라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비단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지으신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시사해 줍니다. 만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의 볼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실족함이란 미끄러져 넘어진다라는 뜻으로 이 큰 재앙이나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인간은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은 평생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으로 테스트를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서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험은 견딤으로써 이기고 유혹은 피하고 버림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즉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십니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여기서 시험하고 단련한다라는 말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은광석이 오랜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은을 추출해내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모양으로 테스트하고 단련하셔서 당신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성숙되게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테스트한 과정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11절과 1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기로 비유하여 그물에 잡힌 것으로 묘사합니다. 자유가 속박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이 허리에 매달린 채로 고된 노동을 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땅에 엎드러지게 되고 그 위로 이 군마가 짓밟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혹독한 고통과 극심한 수치를 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노예로 수백 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아프리카에 급류가 흐르는 어떤 작은 강이 있는데 이곳을 지날 때는 큰 돌을 들고 건너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건너면 우리 체중으로는 급류에 휩쓸려 가지만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면 그 무게로 인해서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에는 아무런 고난도 없고 짐도 없이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이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박되는 것과 무거운 짐과 수치의 시간이 어쩌면 죄의 유혹이라는 이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짐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단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죠. 우리 1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불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불로 연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광야의 불볕 더위를 통과한 것을 가리키며 물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어 정결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홍해를 건넌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과 실력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씻고 불로 연단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과 물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죠. 그곳에는 압제도 없고요. 패배가 없고 수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자신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고 자신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과실을 얻게 하시며 자신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단련하시는 분이세요.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주어진 챔피언의 왕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풍족한 약속의 땅을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가 불순물이 섞인 채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광석을 용광로에서 재련하는 것처럼 물로 씻고 불로 연단하셔서 챔피언의 왕관을 씌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시편 기자는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행한 서원을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13절부터는 화자가 1인칭 복수인 우리에서 1인칭 단수인 나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시인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노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인은 주의 집, 곧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감사의 찬송을 드림에 앞서서 번제물을 가지고 서원을 갚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에 대하여 인간의 감사와 찬송이 인간의 죄 때문에 더럽혀져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희생 제물로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가 요구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희생 제사는 궁극적으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라는 말은 시인이 이 환난 때에 한 서원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도 마음속으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남이 다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한 서원입니다. 서원은 인간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서원에 대한 충실한 이행은 신앙인의 의무이며 올바른 신앙을 가늠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원이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의 맹세로 서원하는 자의 신앙의 열정을 반영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서원을 마치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언제 들립니까?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성기다 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어디서 들리느냐? 광야에서 들리고 어느 때에 들리느냐? 고난의 때에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말씀이 팍 내 마음에 꽂힌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이 말씀과 묶여 살겠습니다. 이 고난을 벗어나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서원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묶이겠다는 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며 매일을 충성하며 순종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순양의 향기란 희생 제물인 순양을 잡아 제단 위에서 태울 때 나는 연기와 냄새를 가리킵니다. 이 제물의 향기는 곧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순양, 숫소, 염소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듯이 축복을 받고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받은 뒤에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이 서원을 갚음으로써 신실함으로 보답하되 최고의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인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처한 시인과 시인의 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는 것은 시인이 개인적 체험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침묵해서는 안 되며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사랑을 만방에 널리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여기서 죄악을 품는다는 것은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있음을 말하는데 시인은 이런 자의 기도를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 말은 그의 기도가 보혈로 씻김을 받고 드린 겸손하고 진실된 기도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겸손하고 진실된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과 같이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묶이겠다는 서원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서원을 갚아 감사하며 말씀에 묶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과 그분의 실패하지 않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고 성숙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사 가장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불순물들을 제하여 주셔서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할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신실하게 갚으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하기를 즐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온 열방에 선포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